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
예, 지금부터 제 사랑이가 시작되겠습니다.
사람 파죽은 만드네. 자기가 죽어야 삽니다. 에? 그러니까 한번 죽어봅시다. 아버지는 그렇고 정말 내 아버지처럼 그런 아버지로 하느님을 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에. 그래서 정말 하느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현존시킬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제가 어릴 때 그 뭐 아직 성당에 다니기 시절 전에 그 산에서 시골에서 막 자라고 뭐 학교, 국민학교, 여기 이제 초등학교라고 바뀌었지만 여러분들 귀 속에 초등학교란 말은 잘 안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예? 국민학교 다닐 때 뭐라냐, 시골에서 그 학교 갔다 오면, 빨리 갔다 오면 뭐래, 오후에는 소맥이러 가는 거지. 꼴비러 가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양양이라고 하는 아주 동해안에 남대천이라는 게 강이 쫙 흐르고 있는데, 그 남대천 한 상류에 한 25리쯤 되는 상류에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오면, 학교도 국민학교가 한 10리 더 돼. 옛날에 뭐 시골이니까 뭐 갔다가 뭐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가방 핵 집어내던지 그냥 골망대 하나 지고 소 타고 그냥 가서 그 남대천 버덩이라는 데서, 소위 저기 저 강가가 이렇게 넓으니까, 이게 그 비가 오고 이럴 때 수해 나고 넓으니까 그게 이제 그 풀들이 잘 자라요. 풀 중에서도 뭐가 강가에 잘 자라면 소뚜기 풀 있잖아요. 소 좋아하는 소뚜기 풀. 이런 것들이 쫙 자라. 그러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선 망태 하나 딱 짊어지고 소 타고 딱 거기 나가요. 한 30분 나가면 그 버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손을 딱 이렇게 목을 이렇게 코를 콧에다 저기 뿔에다 이렇게 잔뜩 해서 딱 묶어놓고 딱 던져놓고, 이게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강 안에 갈 데가 없으니까 딱 내놓고 그 다음에 수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애들끼리 막 그 물가에서 그 소란이 있어요. 이렇게 바위 옆에 깊은데 가슴을 신바람 나게 나다가 이렇게 봐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해가 지는 걸 이렇게 보는 거래 가지고 여기 작은 뭐 새끼 새 보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야 이제 소맥으로 가야 되는데 꼴비러 가자. 그러면 이제 또 나와가지고 이제 꼴을 베서 조그만 망태에다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꼴 한 반 망태쯤 맨다면 이제 한 옹꼼씩 묶어놓고 낫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얘 던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낫이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쓰면 1등이야. 그 다음에 이 낫이 이렇게 뒤가 안 되면 이게 딱 쓰면 2등이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3등이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마놓고 딱 1등 되면 그 꼰도 안 믿고 그냥 다 내 거야. 예, 네, 이렇게 즐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즐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소를 몰고 어떤 때는 이제 뭐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혼자서 이제 소 몰고 이제 산에 가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좀 큰 집이니까 뭐 소가 몇 마리씩 있었는데, 우리 형들은 공부한다고 안 가는 거야. 나만 만날 시켜. 그래서 내가 뭐 짜증도 나고 화도 냈지. 그런데다가 뭐 일꾼이 한두 명, 세 명 이렇게 되는데, 뭐 세경도 얼마 주고 몇 가마짜리 뭐 몇 가마짜리 그러는데, 아이, 그 나만 만만하게 자꾸 시킨다고 뭐라고 이제 잔소리를 했지. 그러면서도 이제 꼴비로 탁 가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대신 비 오는 날은 소만 끌고 가고 이제 그 꼴은 안 비어요. 아, 그러니까 소만 몇 발 이렇게 싹 몰고 가는 거야. 가가지고 이렇게 산에 가 있으면 비는 터져 떨어지고. 그럼 이제 그때 무슨 뭐 이렇게 저 동화집 같은 걸 읽으면 무슨 뭐 그 시골 뭐지 저기 저 뭐 연못과 뭐 도끼 사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연못에 빠졌는데 뭐 이렇게 옥황상제가 나와가지고 니 도끼냐 그러니까 금도끼래. 니 도끼 아닌데 은도끼다. 니 거냐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나고 뭐 이제 근데 야, 이 옥황상제가 이렇게 내려오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좋을까 하고 물으면 나는 뭘 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 왜냐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시골에 그 뭐라고 말할까 약간 불교적인 색채로 그런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 나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야, 그 뭐 저기 그 저기 연못가의 도끼처럼 이렇게 그 무슨 뭐 산신령이 나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내 소원은 뭐라 그럴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 참 어릴 때부터 그런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지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시면 옥황상제처럼 혹은 무슨 뭐 저 산신령처럼 내려오면 내가 정말 뭐라고 말할까, 뭐를 얘기할까. 아까 그 얘기를 던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를 던지면 난 뭐를 얘기할까. 근데 실질적으로 옥황상제나 내가 산신령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때 만났으면 난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여러분들은 만났잖아요. 누구를? 하느님을 볼 수 있는 하느님을 들을 수 있는 하느님을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느님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그 이해관계를 할 수 있는 살덩어리로 되어 있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예. 예. 내가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그 어릴 때 그 옥황상제가 내 어릴 때 그 산신령이 정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분에게 얼마나 저기 제대로 했을까. 그거를 한참 일할 땐 이런 먹었어.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본망심으로서 뭐 해야 되는 그거만 쫙 차 있었는데 아 요새 산에 가서 쫙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야 이제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분 뭐 미국 땅에 와가지고 살고를 정신없이 바쁘다가 이제 숨 좀 돌리면 사목회장님 저 그저께 공항에서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오다가 또 저기 저 그 혹시나 또 저 배고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또 도가니탕도 하나 사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하고 말하죠. 나도 이제 리타이어를 했어.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혹시 산에 가서 그렇게 참 이렇게 하느님을 향해서 옥황상자를 만나는 그런 생활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 그 탐을 내는 거예요 저 양반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던지느냐. 그 거길 가지 않더라도 우리도 지금 만나자 이겁니다. 이 자리에서. 예. 이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거 가도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있을 수 없을까.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찍이 2000년 동안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가 4대 성인 그러면 누구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석가모니, 그 다음에 공자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이건 내가 국민학교 때부터 배운 얘기야. 예.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국민학교 때 영세하기 전엔 잘 몰랐지. 공자님이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훌륭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로 훌륭했냐. 내가 운천 본당에서 있을 때 그 옆에 큰 성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군에, 예, 난 면에 살고 저기 저쪽 동네가 군인데 군이 무슨 포천군이에요. 포천시가 됐지만 그 포천 그 군의 본당 신부님은 외국 신부님이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그 유명한 그 정치가가 있어요. 포천 출신에. 누군지 알아요?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요. 내 이 자리에서 괜히 얘기했다. 이거 찍혀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봐. 그런데 그 이한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한동이 알아요? 예, 네, 아마 옛날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분의 똘마닝 안에 있어서. 이게 선생이었는데 결국 술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하고 성격이어서 정치 운동을 계속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성당에도 안 다녀. 그 부인은 얼마나 열심히 한지. 아,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철물점을 이렇게 하고 아주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이 사람은 그 산밭도 하고 저기 그 큰 저 철물점을 했는데 이한동 쫓아다니면서 정치 운동하느라고 돈만 까먹고 술만 먹고 성당에는 뭐 전혀 나갈 생각도 그 부인이 아주 정말 참 어떻게 우리 남편 좀 해달라고 본당 시민대 가서 얘기하니까 본당 시민 외국 사람이라 잘 안 통한다 이게야. 그래서 운천까지 와가지고 나한테 그 옆에 동네니까 운천까지 어떻게 잘 좀 해달라고 그럼 이제 만나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하루는 술을 먹고 보천 성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님 뭐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공자님은 2500명의 제자를 도했는데도 그 2500명의 제자가 말이야 공자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됐는데 그 12제자 중에도 그 예수님 즉 스승을 팔아먹는 놈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 예수님이 더 훌륭합니까? 공자님이 더 훌륭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훌륭해요? 예? 야, 봐요. 공자님 따라갈 사람 많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질문하니까 신부님이 대답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리고서 나도 성당 안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말해, 이제 어떻게 하냐 이게 이제 성당에도 못 나갔네. 이게 큰일 났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럼 내한테 뭐 모시고 오라고 그랬지. 하루 이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제 뭐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 내가 뭐 자신이 없지. 그 양반은 뭐 이미 사회적으로도 막 이 도사급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랬다가 마지막에 당신 아들이 못된 짓거리를 해가지고 깜빵하게 생겼는데 그 자식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놈을 깜빵에 가지 않기 위해서 개새끼처럼 목달개를 해가지고 끌고 댕기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요. 깜빵에 가더라도 내뜨면서 깜빵을 울며 불며 집든 아들들 하면서 다니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랬지. 그랬더니 저는 고마웠어. 가서 대답해가지고 오라고. 그 후에 성당에 다녀가지고 열심히 진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중간에 이제 내 간간이 운천 본당을 하면서 무슨 닭장을 지어가지고 작장을 사가지고 교리실도 만들고 뭐 하는데 조그만 본당에 돈이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하냐. 그 집 철물짐에 가가지고 저기 포차 쬐끄만 거 저기 해가지고서 한차 싣고 오면서 뭐 700만 원 그러면 이거 당신 성당도 안 나가고 교무금도 안 냈지? 이거 긁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빚을 잔뜩 지었더니 억울한지 그 다음 성당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에. 하여튼 뭐 성당 나오는 여러 가지 계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그 사목회장도 하고 뭐 보천에 아주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던지냐 하면, 예수님, 그러면 정말 4대 성인 중에 내가 그렇게 위대한지는 몰랐고 마치 공자님이 훨씬 더 위대한 줄 알았지 내가 그럴 때는. 왜냐면 생각해봐.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나중에 점점 자라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선 역사적으로 공자님이 태어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미리 예시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예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시를 한 거예요. 계속 예시했습니다. 이제 특히 요새 계속 얘기하는 건 구약에 뭐를 들으냐면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서를 계속 들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얘기 나오고 그가 어린 양으로서 결국은 도살장에 끌려가고 그가 매를 맞고 정말 그런 것 모든 것 정말 예수님의 그 일거일투족까지 다 이미 구약에서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 다윗 후손으로부터 이세의 아들 뭐 저기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예언자가 나오게 되고 훌륭한 그다음에 그의 나라는 영원히 가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쭉 내오는 그 예수님의 등장이야말로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쭉 아브라함부터 그 정말 믿을만한 족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째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분명한 거니까 정확하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의 등장이야말로 역사적으로 하느님의 섭리 없이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입니다. 뭐 이거 쭉 읽어요? 이거 읽어봐야 뭐 성탄 때 계속 읽을 때니까 그때 잘 들으세요.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그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태어난지 이제 내일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땐 조금 얘기할게. 그리고 동방박사의 무슨 방문이라든지 무슨 이집트로 피난 어릴 때 피난 갔다 왔다든지 뭐 그다음에 12살 때 뭐 성전에 가서 뭐 잃어먹었다 뭐 그래가지고 성모님하고 뭐 요셉이 얼마나 찾은지 모르냐 그러니까 왜 나를 찾으시오 내 아버지 있는 집에 내가 있는 줄 왜 몰라요 하고 12살 되니까 벌써 뭐가 돼요? 벌써 철들었다고 반항아가 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결국은 나이 30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됐다. 그런데 그냥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주야 40일을 엄제를 지켰다. 근데 그 엄제를 지킨 것은 그냥 엄제를 지킨 것이 아니라 결국 마귀의 유혹과 함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유혹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을 다 예수님이 하느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쳐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의 일생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걸로 대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모르시면 성경 공부 시작하세요. 정 안 되면 백주관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러 등장했을 때 이미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 있죠. 누구예요? 아,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길을 곧게 하고 하느님의 예수님의 오심을 구세주가 오심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래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누객으로 기린 거 쏠리기 시작했냐면 세례자 요한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위인이다. 하다못해 그 정치하는 임금인 헤롯에도 세례자 요한을 마음대로 손을 못 댔어요. 예. 그 예언자기 때문에 감옥에다가 왜 감옥이냐면 그 헤롯에 같이 그 제수를 들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세례자 요한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말해 그 여우 같은 그 제수 부인이 말해 아이 시끄러우니까 저기 감옥에다 가두자고 그래서 가뒀어. 예, 가뒀는데 그래도 그를 죽이지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세례자 요한의 파워가 어마어마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요르단강에 와서 정말 세례를 받고 자기 죄 를 뉘우치고 예수님이 등장할 때 세례자 요한의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저 사람은 또 뭐야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 의안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5장 31절 37절에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증언하는데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지가 예수가 내가 구세주다 그렇게 얘기해봐야 그건 지가 지 얘기하는 거니까 아무런 그게 효과가 없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의 그 말은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는 이제 그 뒤에 쭉 내려가면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증언은 바로 아버지께서 증언해 주시는 것이고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끌어들일 만한 자격조차 없는 분이다. 이분은 점점 자라고 나는 점점 졸아들어야 된다. 라고 전 이스라엘 민족이 주목하던 그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등장을 보여주게 되고 예수님의 신분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서서히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시작이 되는데 요거는 내일 성모님의 출연과 함께 성모님의 역할을 다 맺게 드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무수히 많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들을 돌려 3일 동안 그들에게 그 강의를 하고 무슨 뭐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들을 시골로 보내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배고파서 이제 가겠냐? 그러니까 좀 먹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됩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자그만치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도 모자랄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어치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데 당신 알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냐? 1데나리온이라는 게 하루 품값이에요. 그리고 하루 품값 얼마나 돼요, 여기서? 한 150불 되나요? 아우 그렇게 안 주죠, 그죠? 어림도 없지. 예,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 원이면은 여기 돈으로 한 50불? 예, 그런가? 70불? 예, 그러니까 일당 그저 한 저기 50불에서 70불 받으면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냥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 아닌가? 안 돼요? 이러면 되게 비싼 동네구나.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예 그래서 200데나리온 치면 200명의 일당입니다. 예? 그 정도는 사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 갖고 있는 게 뭐 있냐? 예 여기 웬 꼬마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가져와. 그래가지고 자그만치 기적을 행해서 빵을 많게 해서 나누어 주었더니 얼마가 먹었어요? 여자들은 제켜놓고 장정만 5,000명이나 먹였다.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우르르 몰려드는 게 교회에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지. 더구나 옛날에는요 여자가 따라들면 누가 또 따라와요? 애들이 따라오지. 여자 하나에 애가 3, 4씩 두루룩 따라온다고요. 그럼 그게 뭐예요? 5,000명 남자 5,000명은 여자는 한 15,000명 되고 여자가 15,000명은 아마 애들은 한 45,000명 될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는 못 앉겠더라고. 오병이어 그 비탈을 이렇게 가보니까 뭐 한 만여 명 앉으면 아마 꽉 찰 거예요. 예. 하여튼 그런데 이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빵을 모았더니 얼마나 돼? 12광진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매일 하면 뭐 땀 흘릴 필요가 없지. 예수님을 매일 따라다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제네사렛 호수에서 건너편으로 가니까 가파는 휙 따라가고 휙 따라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그 결론에 뭐냐면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우르릉 몰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야단을 치냐면 너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나를 따라오고 나를 임금으로 모시면서 너희들이 공짜로 먹으려고 나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그러지. 그리고서 이제 야단을 친 다음에 나는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니까 아니 지 살을 뭐 뜯어먹으라고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그 신자들이 이제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하여튼 이런 사건들 그 다음에 그 오병이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인간적인 능력을 초월한 존재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도 이렇게 행하시고 하여튼 그 후에 많은 기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I am 이러고선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I am pastor 뭐 I am 뭐 무슨 뭐 그 author 뭐 뭐 이런 거 쭉 이렇게 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다. 뭐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당신이 누구라고 하는 그 당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정말 되뇌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나 오늘 성령 기도에 잠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 시민 강복 좀 주세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아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툭툭툭툭 이렇게 튀어나온 말마디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그 말마디를 내가 안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되뇌이는 성경 기도를 이렇게 되뇌이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야 이분들 참 열심히 잘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한 사람씩 시켜볼까? 당신네들이 지금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하신 그 성경 기절을 한번 당신이 되뇌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뭐 문이다. 혹은 나는 무슨 뭐 빛이다. 나는 그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고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야말로 나의 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거를 무슨 이론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냥 뭐 주르륵 교리반에 다니다가 무슨 꽃다발 하나 받으면서 나 오늘 영세했어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이젠 여러분들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 그런 것도 고백해야 되지만 이거는 하느님의 뜻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로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이다. 이거 아주 여러 번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했을까?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주보를 보면 오늘의 성경 말씀을 보는 것보다 오늘 주보에 봉헌금이 얼마 나왔는지 그것부터 보더라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고 있을까? 내가 기억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봐야 되냐?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잘 안 보여.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걸 뭐라 하냐면 산상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산상설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되도록이면 그쪽에다 거기다 집약시켜놨어요. 거기다가.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5장에서 7장까지 그래서 5장의 첫 번째 예수께서 산상에 이르러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뭘부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왜 살아? 왜 먹어? 그러면 뭐라 그래? 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 요한 바오르 2세 교황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긴 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행복했노라. 추기경님도, 김수환 추기경님도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예수님이 세상에다 제일 먼저 던진 가장 아름다운 복음, 생명의 기쁨의 말씀은 뭐예요? 행복입니다. 행복. 주장하는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이 아니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행복하여라 하고 행복을 강조하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행복이 뭐냐? 야, 이 행복이 뭐 저기 산상수훈에 나는 진복 팔단 그래가지고 여덟 가지 행복. 근데 그 이 뒤를 읽어보면 하나도 행복한 게 하나도 없어. 첫 번째,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 가난이 무슨 행복이유? 행복하다니. 그 뒤에 보면은 슬퍼하는 사람들. 또 온유한 사람들, 의로운 의를 구하는 사람들, 자비로운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이런데 이것이 뒤에 가서 붙어서 그것을 결론으로 내릴 때에 하느님이 그를 통해서 행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들어야 한다. 행복 발단, 진복 발단도.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여기 그 산상수훈 5장부터 7장으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예, 도대체 뭘 하는지. 거기에는 이제 핵심적인 게 뭐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무슨 뭐,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뭐, 전부 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뭐 남을 심판하지 말라. 그리고 아주 계속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타 종교에서도 누구나 다 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뭐 사랑하라 뭐 하라 뭐 이것도 좋지만 핵심적인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서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희도 남에게 해줘라. 예. 그러니까 이 보기 싫은 놈 저놈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저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야, 그 미안하게 됐다. 야, 아이, 그 미안해. 하여튼 그 소리를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주길 바라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친구 지간에나 뭐 이웃 간에. 그러면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 야, 정말 미안하게 됐다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잘 안 돼요. 여기 왜 안 되냐? 자존심이 깔리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제 파악을 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 예수님의 세 계명은 물론 서로 사랑하라는 거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그 요한복음 17장에 대사제의 기도에 보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도 뭐 이렇게 걸려있던데, 이거 뭐 저기 주보에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정말 일치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alone together in God. 내가 혼자이지만 함께해서 하느님 안에서 성삼위의 삼일체신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이유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이 타이틀을 뭐라고 정했느냐 하면 그 십자가 예수라고 하는 걸 이제 정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야, 너 왜 성당에 나가냐? 혹은 또 여러분들 속에서, 야, 성당에 나가면 말이 바쁜데 말이 더구나 이번 주말에 말이 이제 겨울철도 들어오고 뭐 생스기빙 데이를 지났겠다 뭐 피곤하겠다 좀 쉬자. 근데 무슨 피정한다 우르르 무슨 온 가족이 다 나가냐 좀 쉬자. 거기 나가면 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이제 이러고서 이제 빈정거리고 뭐 배려할 사람이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예수 안 믿어도 뭐 굳이 무슨 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뭐 안 하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일생을 보면 정말 아까 내가 공자님보다도 못하다고 얘기했지만 세상에요 예수님처럼 얼간의 짓을 한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살고 3년 겨우 일했어요. 부처님은요 29살에 출가해가지고 80세까지 50년 동안 설법을 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말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고 2000년 동안 기다렸는데 겨우 3년 일하려고 30년을 준비했다고요. 그게 바람직하냐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율법학자들이나 무슨 뭐 이스라엘을 그 주관하던 그 대사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파고 설득을 시킨 것이 아니라 저 어디 찐삐리 같은 저기 어부들 무식한 어부들 불러들이는 거야. 이야 정말. 그리고 또 죄인 취급을 받는 세리 무슨 매국노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느냐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녀봐야 손해볼 거야. 아마 미친 소리나 듣고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서 막 하면서 참 기적을 행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런 엄마를, 아, 저런 저기 예수님을 낳은 엄마는 행복하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리고 이제 내일도 얘기하겠지만 성모님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미친놈이라 그러고 여기 큰일 났다고 이제 아우성하니까 성모님이 찾아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거 내 누가 내 어머니면 누가 내 형제냐? 예수님이 어머니를 그냥 완전히 면회도 안 시키나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당신이 무슨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큰소리 쳤지만 그리고 무슨 제자들을 모이고 뭐 했지만 결국은 당신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정말 자기를 아주 그 뭐 당신이 하시는 일이면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던 그 베드로도 그 연약한 여인의 그 질문에 저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끌려갈 때 그 가이파스 아나니아 저기 저 가이파스 그 회당에 들어갔을 때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아 나 그 사람 몰라. 저거는 세 번씩이나 배반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도 난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는 제자들이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진짜 똑똑한 사람이요 똑똑하지 않는 사람이요? 예. 예수님 훌륭한 사람이요? 제자도 하나 관리 못하고 말이에요. 결국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말이에요. 그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따르니 여러분 똑똑하겠어? 참. 예.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정말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인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사형 언도의 언도문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사형 언도문이 뭐예요? 몰라요? 저기다 팻말 붙여놔서 저기다가 IN 뭐지? R I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그런 뜻이에요 저게. 에? 결국은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신앙적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정치범으로 죽었어. 정치범으로. 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근데 이게 좀 속된 얘기지만 말이에요. 어느 우리나라의 대기업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기업입니다. 세계를 누비는 국제 대기업인데 저걸 찍으니까 내가 똑바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돼서 안 돼. 근데 그 대기업에서 말이에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을 변호하던 말에 변호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걸 터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얘기하고는 대한민국에서 살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양심적으로.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딜 갔어? 살아날 구멍이 없으니까 어딜 갔냐? 신부님들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 아, 그게 소위 말하는 정의구현 사제단 속으로 들어간 거야. 사제관에 가서 숨었어. 그리고 그 얘기를 터뜨리고 그냥 갔어. 그랬더니 내가 이건 얘기해도 되겠지. 내가 대치 이동에 김자문 신부님에게 지난번에 얼마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형이. 근데 그 성당에 내가 자주 이렇게 그 도와주고 뭐 사순절 대림절 뭐 이럴 때 가서 무슨 뭐 같이 고해성사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거기는 대치 이동 엄마 아파트는 대한민국 부동산의 이정표요.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말해 딱 신부님 말이야 뭐 할 말이 있으면 돼. 뭐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부님들이 말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어요. 뭐 요새 4대강에 대한 이야기 무슨 제주에 무슨 분사기지 만드는데 무슨 뭐 또 IMF 뭐 이런 데 얘기가 있잖아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 왜들 그래 믿는 신앙이라고 신부는 말해 그 강론이나 잘하고 신자들 하느님 말씀이나 전하지 왜들 그 정치 가지고 왔다 갔다 해 이런저런고요. 그죠? 맞아요. 그거 하면 안 되지. 신부가 이런 데에서 그래서 우리 본당 신부님 보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전 얘기 안 한다 절대로 설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요 개인적으로 좀 얘기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글쎄 너 혹시 예수님 닮아가냐 나중에 저렇게 돼 너도 잘못해 이랬어요 내가. 그 왜 그러냐 지금 한국 사회에 조금만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정국위원 사제단을 내가 옹호하거나 혹은 뭐 신부들이 정치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한국의 문제는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이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는데 왜 심해지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기업은 말이에요 대기업이 말이에요 노조도 없어요. 노조가 있어 지금은 법적으로 만들어서 노조가 4명이야 4명 이래서 노조가 없어 그러면 여기 있어 그리고 내놓으려고 4명이 조합원입니다. 공식으로 4명이 요새는 좀 늘었을지 몰라 몇 년 전에 4명이야 이건 공산당에서 교회를 못 믿게 하면서도 저기 평양에 가면 천주교가 있어요. 거기 신자들도 오고 우리 주교님이나 신부님들 가면 미사해요. 그 사람들이 신자들 생활 자유롭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건 완전히 요거는 저기 눈 감고 아웅하기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 환이 보이잖아요. 아니 대기업의 세계의 굴지의 대기업의 노조의 4명이 노조다. 그건 믿겠어요 누가? 눈 감고 아웅이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 대기업들이 한국을 좌우지하고 한국의 수출의 메이커라고 말하는 대기업 5대 대기업이 말이에요. 수조를 버는데 그 속에 3분의 1이 전부 다 임시직이야 임시직. 그러면 같은 노동을 하루 8시간 하는데 어떤 놈은 한 달에 500만 원 받고 어떤 놈은 200만 원도 못 받아요. 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그러면 그 속에서 뼈꼬 빠지게 일하고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불평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렇게 되면 그 불평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놈은 불평분자고 빨갱이야 그런단 말이야. 데모를 하니까 빨갱이야 그렇게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그 풍토는 뭐를 만드느냐 하면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 가지고 빨갱이를 키우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신부가 죽일 놈이 되는 거야. 왜냐면 정치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앉아서 한국을 들여다보면 저 왜 저래? IMF 저거 왜 터졌어? 혹은 또 뭐 FDA 뭐 저기 FTA 그거 해야 돼요. 그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고 전 세계 사람 다 그걸 해야 됩니다. 나도 그걸 하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 인터넷을 보니까 법 쪽에서도 지금도 저 고등판사들급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FDA가 FTA가 이게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쳐서 뭐 저기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FDA를 이거 잘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왜 법 쪽에까지 이렇게 온통 나라가 들고 일어났냐.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를 거예요. ISD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뭔지 모르죠. 근데 이거 얘기하면 되나 이거 여기서. 근데 나 저렇게 되려면 나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치?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유사시에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싸움이 붙었다. 싸움이 붙었을 때는 제3자에게 누가 옳은지 판단하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 누구에게 이게 내어 맡기는 걸 누가 해야 되냐? 쌍방에서 동시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요. 누가 하게끔 돼 있다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큰일 나지. 누가 하게끔 돼 있어. 되겠냐고.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그 공산품은 그런 데는 아니야. 농산품은 말해 나라를 보호하고 먹고 살면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생명 양식인데 이 양식도 우리 마음대로 농사를 못 지어 이제는. FTA에 의해서 거기에서 조절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삿제이로 파는 거하고 트럭터로 가는 거하고 누가 이기겠어? 누가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땅 파서 우리가 우리 걸로 우리가 먹고 살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FTA가 결성이 되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법으로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뒤집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일을 제기하면 여기에서는 우리 주에는 그런 법은 소용없어 남의 나라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놈은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니까 걱정이 없죠? 어이구.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던지면 저 새끼는 말이야 정치 얘기를 한다 이게. 아, 저놈은 빨갱이가 된다 이게. 저 좌파다 말이야. 누가 좌파를 만들고 누가 우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좌 신부님 내가 그저께 이제 같이 앉아서 같은 반 얘기하다가 그 국민 학생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설문 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통일이 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97%가 통일을 되기를 원치 않는데 대한민국의 애새끼가. 왜 그러냐? 그 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 그 꼬맹이가 할 얘기입니까? 결국 있는 사람들이 나눔을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애새끼에게 가르친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람이 같은 언어를 하면서 이 철부지 아이들이 단순 소박하게 통일이 돼야 된다고 이 동성으로 얘기해야 될 대한민국 땅이 이만큼 오염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게 오염됐다는 얘기예요. 우린 경제면 다라고 얘기한다 이게요. 경제적인 논리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해관계 속에서 그 당신이 하신 말들이 우리가 따를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완전 역이야 역. 손해볼 얘기만 하는 거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까지 내놔라. 어느 죽일님이 그 손해볼 일을 누가 해요. 예. 여러분들 자식에게 그거 가르치겠어요? 생각해봐. 그 가르치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슨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애가 그 우리 학교에 다니는 우리 집 애가 말이야. 애가 지금 내일 시험이야. 공부를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응?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반에서 어떤 애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병원에 나가느라고 학교를 빠지게 됐어. 그리고 공부를 하루를 못했어.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 그러면 그 부모가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이 죽일만 공부해야지 뭔 소리야. 이렇게 욕을 해야 될 거예요. 어느 편에 듭니까 여러분들은? 예?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부모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적인 이야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성당에 다니는 건 그냥 적당히 좋은 게 좋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정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어리석은 짓거리, 그 많은 기적을 하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저기 저 예수를 보고 그 로마 군사를 비롯해서 그 저기 바리사이나 이런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지나가면서, 야, 네 몸이나 구해라. 야, 이거 얼마나 정당한 얘기입니까? 네 몸이나 구해라. 예. 정말 정당한 얘기죠. 네 몸도 못 구하는 게 무슨 뭐 인류를 구원한다, 뭐 남을 구원한다 얘기하냐, 이게. 정말 그런 예수가 스승님으로 그런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조금 욕먹었다고 조금 불쾌하다고 조금 손해본다고 우리 성당에 나가니 안 나가니 뭐 사니 못 사니 이거 가지고 정말 예수님 제자 되려면 한참 어렵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에게 십자가가 바로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똑딱하다가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적을 그 요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음으로 보이지만 그 십자가야말로 구원의 도구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저마다 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그러나 질 수 없을 만큼 큰 시련은 결코 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큰 시련을 당하면 그만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도 내려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이야기 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기에게 가족이 멸망하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고 나가고 그래서 하느님에게 울부짖기를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줍니까? 이 십자가를 제발 내게서 좀 내려주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다. 그러면 너의 십자가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 긴 나무 조각에 10cm를 자르마. 그래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프던 자식이 나았습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을 공부시켜야 되고 그래서 이거 집도 절도 없는데 이것도 어떻게 학비를 좀 벌어야 되고 제게 제발 집 한 채만 주십시오. 그래 그 십자가를 좀 가볍게 하려면 한 10cm를 더 잘라야 되겠는데 잘라 해주십시오.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천당에 가려고 그러는데 큰 구렁이가 이렇게 구렁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자기가 지고 가던 십자가를 가다 턱 걸치고 건너가면 천국인데 턱 걸쳤더니 그놈의 십자가가 걸렸겠어요? 빠졌겠어요? 쏙 빠져내렸지. 20cm가 모자라서. 그 인생은요, 그 동공이라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원죄를 범했다. 원죄를 범했다 하는 얘기 속에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최초의 인간이 하느님을 배신하는 죄인데 그 죄는 어떻게 범했냐? 뭐? 오리와 동산에 모든 과일이 아름답게 있는데 그 속에서도 가장 먹음직한 열매가 있었다. 그 열매가 보통 사람들이 제일 잘 먹는 과일이 뭐예요? 사과. 사과 열매가 열렸었다. 보니 먹음직스러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와와 가장 친했던 뱀이, 왜 하필이면 뱀일까? 우린 뱀이 지겹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의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뱀이 애완동물이에요. 애완동물 중에서도 애완동물입니다. 우린 그걸 잘 모르잖아. 왜 정서적으로 뱀은 에이그 이러잖아. 이 영동 지역, 이 중동 지역에서 뱀은요 지혜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그 애완동물의 아주 그 으뜸이 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와와 가장 친한 그 애완동물인 뱀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을 해서 과연 보니 먹음직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보고 이 과일을 따먹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느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왜 따먹지 말라 그랬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느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 그랬다. 진짜 따먹으면 이게 정말 선과 악을 가르치는 이런 지혜의 열매야. 그러니까 그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첫 번째 본 게 뭐예요? 이 밝아벗은 거야. 야,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유혹의 첫 번째 남자 유혹이 뭔지 알아요? 밝아벗은 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밝아벗은 걸 보았다 이게야. 하느님이 나타나서 뱀에게 너는 어찌 이렇게 했느냐? 너는 이제 벌을 받아서 땅을 기어 다녀라. 이 땅이라는 거, 그 사람의 가장 치욕스러운 게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기 뭐지? 임진왜란 아니지? 저기 몽고의 병자호란 때에 인조가 남한산성에 도망갔다 나와가지고 항복을 할 때 뭐 했어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말이야 장군 밑에서 그래서 몽고 장군에서 땅에다가 그 친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치욕적이고 겸손의 표시잖아요. 그래서 뱀을 보고 넌 그렇게 되라. 그래놓고 아담에게 넌 어찌하여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때문에. 뭐 때문에? 하와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뱀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저마다 다 자기에 대한 걸 뉘우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가 얘기하더니 이번에는 너 왜 그랬냐 이렇게 아 저것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냥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유혹에서 유혹에 당하는데 그걸 보니 참 뭐 지혜롭고 좋았다. 다른 건 다 보이지도 않고 이걸 왜 따먹으라 하냐면 이게 지혜의 열매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저절로 죄를 범해지지가 않아. 요걸 꼭 해야지만 그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아주 핵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는데 요번에는 예수님 눈만 감아주세요. 요것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꼭.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내가 하느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빗나갔는데 왜 이 얘기를 내가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그러면 우리는 치욕적인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피한다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피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구원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 주제 파악을 하고 정말 땅에다가 정말 자기 자신의 입을 맞출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어로는 뭐이죠? humility인가? humility인가? 예. 근데 그 라틴 말은 humilitas. 그리고 후무스라고 하는 것은 히란 말로 라틴어의 원자가 되고 영어의 할아버지가 되는 워드파워에서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후무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그러니까 휴머니티라고 하는 그 겸손은 결국 흙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가다 여기까지 간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으려고 그러면 정말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겸손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복음을 그 믿고 따르는 그 신자다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만해야 되네. 네. 좀 쉬었다가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돼지처럼 그런 겸손이 필요합니다. 이제 천천히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인 그분이 세상에 와서 비참하게 죽었고 정말 어리석게 죽었고 정말 실패작이었지만 그러나 전 세계에 12억이 넘는 인구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이제 요건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신앙이 저런 정도를 이해하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 그렇지 않으면 누가 좋다니까 혹은 다니니까 내게 도움이 되니까 라고만 가지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이왕 하는 거 정말 깊이 있게 정말 하느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